같이 기도하고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 새벽도 여전히 단잠을 깨우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의 육신은 혹 연약할지라도 힘을 내어서 새벽 예배단을 함께 쌓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며 사랑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읽고 조금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미천하고 무익한 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한두 마디 해석할 지혜와 힘을 내려주시며 또 주를 사랑하고 사모하여 이곳에 나온 이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이들 또 이후에라도 잠을 깨어 말씀 앞에 조금 앉고자 힘쓰는 모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또 생명의 교훈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또 기쁨이 되시는 것을 다 주님 고백하며 체험하며 체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도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지도하시고 말씀케 하여 주시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힘을 주시고 또 듣고 받을 수 있는 좋은 밭과 같은 마음가짐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각 장을 제목을 붙여보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고 또 유익한 일이고 그리고 또 한 부분들을 제목을 한번 붙여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두려워 말라. 1절 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자께서,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너를 조성하신 자가, 자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임이니라, 혹은 불렀음이니라, 뭐 어떻게 하든지 이는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있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도 창조하신 하나님 있습니다.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복 주실 자 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너는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의 고난, 즉 바벨론 나라에서의 포로 생활의 고난과 포로의 생활은 매우 수고롭고 고난이 있죠. 학대도 있을 것입니다. 욕도 먹을 것입니다. 속상하는 일이 많겠죠. 심신으로 피곤할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피곤한 것이 바벨론 포로 생활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생활은 그와 좀 비슷한 데도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이 참 수고로운 세상, 좀 푹 쉬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현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어린아이 때부터 어릴 때부터 학교 가느라고 전쟁을 하니까 어른은 어른대로 아이는 아이대로 수고롭습니다. 포로 생활의 고난 또 미래의 회복의 불확실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든 미래의 불확실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내일일은 난 몰라요. 복음성가처럼 내일일은 난 몰라요. 내일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세상의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포로 생활의 고난, 미래의 회복의 불확실함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현재의 고난 또 미래의 불확실함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께서 너를 구속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구속하셨습니다. 구속은 값주고 사신다는 뜻이죠. 그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으로 보혈로 우리가 보혈의 값으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구속하셨다. 속죄의 중요한 네 가지 단어 중에 하나죠. 속상 expiation 속상 또 유화 propitiation 유화 그리고 구속 redemption 구속 그리고 화해 화목 reconciliation 네 개 성경적인 단어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속죄를 증거하는 성경의 네 단어 그 중에 구속 값을 주고 사신 여러 성경 구절이 있지만 사도행전 20장 28절도 대표적인 한 구절이죠.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께서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깜짝 놀랄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피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실 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만 피가 있지. 성부 순환설은 바른 개념이 아닙니다. 성부는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습니다. 성자께서 달리신 것이지.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런 표현은 원문에는 주 하나님께서 여기는 예수님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주 하나님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들 장로들 오늘날로 말하는 목사와 장로들을 다 세워서 감독자를 삼고 그게 우리가 장로교회 당회라는 것입니다.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께서 주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그것이 오늘 신약교회입니다. 각 나라 우리는 조선민족이라는 한민족 가운데서 피로 사신 백성이 돼서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다수는 믿지 않지만은 그러나 소수일지라도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각 조금 지역에 영남에도 또 호남에도 또 이북에도 이남에도 충청도도 다 곳곳에 강원도도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딱 지명하여서 아무개 김아무개 이아무개 딱 어무개 하고 딱 불러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감사하니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아신다는 목사도 교인 이름 자꾸 매일 기도하다 보면 그래도 꽤 외워지는 편이죠. 그래서 새 신자들 처음 나온 사람도 아무개 하고 또 어린 자녀까지 아무개 하고 이름을 불러주면 그들이 깜짝 놀라기도 하고 또 좋아하기도 하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무개 아무개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그의 소유로 부르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7절도 너희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너희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소유 특별한 소유 히브리 말에 세굴라 세굴라 특별한 보화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나오는 내가 너의 소유 소유라는 말이 세굴라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 그것은 소유 특별한 보화와 같은 소유를 말하는 보배 너는 나의 보배다 소유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성도로 부름을 받은 자들이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시편 24편 1절 말씀대로 특히 주 예수께서 대속의 피로 사신 백성은 그의 소유입니다. 특별한 소유, 아까 말한 세굴라, 특별한 보화와 같은 소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속함을 얻었고 부르심을 받았고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의 현실, 불확실한 미래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의 소유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죠.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비록 우리가 물이나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약속입니다. 누가 물 가운데서 빠지지 않고 불 가운데서 타지 않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통과하고 요단강을 건넜듯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 타지 않았듯이 안전할 것입니다. 기적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오늘날은 일반적으로 기적으로 행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섭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과 안정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3절 계속합시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가 여기에 나오는 애굽과 구스와 스바 등의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것을 정복했습니다. 고레스가 다 바벨론뿐 아니라 주위 나라들을 다 애굽까지 또 구스와 스바 다 정복하고 그 대신에 이스라엘을 속량물로 다른 걸 다 정복했기 때문에 소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너는 내가 그냥 놓아주마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그가 많은 나라들 중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차별해서 구속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구속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꼭 신명기 7장 7절 8절 말씀을 읽는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어떤 선이 있어서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이 부족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증가하는 바입니다.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보다 장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신명기 7장 7절 8절의 말씀인 것과 똑같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히 여기고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였기 때문에 너를 구속하였다. 신약 성도 된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은혜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등의 말씀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구약 성경의 제도 중에서 대제사장의 의복, 아주 호화로운 그 의복은 매우 의미 있는 상징적인 복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론의 에봇, 에봇이라고 하는, 에봇을 압니까? 에봇은 우리가 오늘날 말하면 조끼랑 비슷한 것이, 조끼, 에봇 견대, 에봇은 견대, 이 어깨에 견대가 달려 있는 군인들이나 경찰관들이 이게 어깨에 견대가 있어서 거기다 뭐 계급장도 달고 하듯이 견대, 에봇 견대에 단 호마노 보석, 거기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한 개씩을 양쪽 어깨 한 개씩 두 개지요. 그러니까 보석 두 개에 이스라엘 열두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이 의미심장하죠. 와, 이스라엘 아들들이 보배에, 거기에 보석에다가 이름이 새겼다. 그걸 견대에다가 달았다. 그리고 또 판결 흉배, 판결은 가슴에 있는 흉배라고 하는 두 겹으로 된 그 속에, 예, 그렇게 예, 그 속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는 판결 흉배에 그 앞에 단 12개의 보석. 와, 모든 보석 이름이 창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보석, 보석상에서도 아마 그 12개 다 쉽지 않을 터인데, 제가 공부했던 밥든스 대학교의 예, 닥터 카스터, 스튜어트 카스터 교수님은 12개 보석을 탁 여기다 통에다가 가지고 한번 우리가 강의하면서 이게 이거고 이겁니다, 12개 보석을 구경시켜 주더라고. 아, 열심히 있어서 어떻게 보석을 다 모았는지. 12개의 보석에 이스라엘 12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게 하신 것에서 예표되어서 출애굽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또 그것은 마태복음 13장에 기록된, 마태복음 13장은 일곱 개의 하나님의 천국 비유가 나오는 장이죠. 13장의 천국 비유 중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좋은 씨, 또 보화의 비유, 진주의 비유, 그물 비유도 좋은 고기, 나쁜 고기, 좋은, 주께서 택한 백성을 좋은 씨,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또 극히 값진 진주, 그리고 좋은 물고기 등으로 비유하실 때에 우리 택한 백성들의 가치, 그들이 어떻게,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귀히 여기시는가. 내가 너를 세굴라, 보화로 여기고 너는 나의 것이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여기심을 보였습니다. 5절 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은 현재의 고난 때문에나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동서사방에서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동방에서도 서방에서도 또 북방에서도 남방에서도, 아니 원방 땅끝에서도 택한 백성들이 모여올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죠. 우리는 저 동쪽, 아시아의 동쪽 끝에, 더 가면은 태평양에 다 빠져 죽게 될 동쪽 끝에 있는, 그래서 극동이라고 부르는 Far East, 저 끝에, 동쪽 끝에 가면 조선이라는 아침의 나라의 조용한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다.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던 저 끝에 조선이라는 나라에, 거기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온 세계의 복음이 돌고 돌아서 이제 끝자락까지 와서도 예수님 믿은 셈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으로 온 땅에 뿔뿔이 흩어졌던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돌아올 것입니다. 또 이 예언은 육신적 이스라엘 백성의 돌아옴 뿐 아니라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택한 이방 백성들의 구원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땅끝에 있는 백성들아 오라 해서 우리도 땅끝에 있는 땅끝 백성들. 7절에부터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이시죠.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사람 창조의 목적을 분명하게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요절이죠. 사람의 창조의 목적이 뭐냐? 창의 이사야 43장 7절을 가봐라. 거기에 나와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고,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들, 주신 계명들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영광을 위하는 것은 찬송을 부르는 것 물론이고 계명 순종하는, 우리가 범죄하여 악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께 욕을 돌리게 됩니다. 뭘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저래 말도 저렇게 곱게 하지 모르고 덕을 몰라, 덕스러운 걸 모른다. 자기의 말이 유익이 주는지 남에게 해를 끼치는지를 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의롭고 흠없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흠과 점이 없는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여러 구절들이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도 나오지만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유명한 요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흠 없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라.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는 그 목표가 있어요. 그것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목표예요. 우리는 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이 다 깨트려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오지 않고 마귀의 상이 나와. 모든 불경건하고 음란하고 죄악된 상이 우리 속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으면 회복이 있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서 회복된다. 그것이 경건과 도덕성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리고 바르게 살고자 하는 거룩하고 선한 형상. 그래서 그 형상을, 아들의 형상, 그리고 그 결과는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것이 영광입니다. 영광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목표는 영광입니다. 이 목표는 실패치 않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칭의, 성화, 그리고 영화, 그렇게 말해요. 영화,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우리는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말아야 합니다. 고난의 현실이 큰 물과 불을 통과하는 것과 같고 마귀와 악령들의 시험이 커서 이 세상에는 많죠. 마귀가 우리를 가만히 두질 않고 시험하고 밀가 부르듯이 우리를 갖고 짓고 빻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죠. 우리를 넘어뜨려 보려고 사도 베드로라 하더라도 마귀가 시험해서 세 번이나 꽝 넘어져서 예수님 모른다, 맹세코 모른다. 내가 모르면 내가 알면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다. 뭐 손에 장을 지신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하는 얼마나 통쾌하게 꽈당 넘어지듯이 넘어진 일인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낙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그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물을 통과해도 물이 너를 삼키지 못하고 불을 통과해도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감사하죠?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까? 우리를 버리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세굴라 특별한 소유다. 그렇게 여기십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유 근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대제사장의 어깨에 두 호마노 보석에 새긴 열두 지파의 이름처럼 흉패의 열두 보석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로 여기시고 사랑하셨고 그래서 독생자를 희생하셨다. 독생자를 주고 바꿀 만큼 희생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독생자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데 우리는 무가치한 벌레와 같은 존재인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와 맞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며 사는 셋째로 하나 더 여기에 오늘 읽은 말씀의 귀한 짧은 본문이지만은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인생의 존재의 목적, 삶의 목적. 왜 사느냐? 허무한 실존 철학자들처럼 세상에 그냥 던져진 존재고 목적은 모른다. 그냥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 그런 헛된 소리 하지 말고 허망한 소리 하지 말고 인생은 목적이 있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계명 순종하기 위하여. 그래서 그 목적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고 찬송을 부르고 또 성경 열심히 읽고 계명 순종의 삶을 실천하려고 그래야 목적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거에 가치나 두고 세상의 재미나 즐기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산다면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이제는 목적에 부응해서 살아야 될 것이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우리가 수고롭고 어떤 때는 슬프고 힘든 몸도 마음도 약한 현실을 통과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보화로 여기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잊지 말고 깨닫고 오늘도 감사하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에 부응하여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